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은 원래 절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 고난일이라고 하죠. 흔히 이야기할 때는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멀리는 뭐 40일까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쭉 나가던 대로 그냥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이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 20절부터 보면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처음부터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언은 다른 성도에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방언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려면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신령한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주제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인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인지를 21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먼저 21절, 22절에서 하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서 두 번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방언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21절에 보세요. 천천히 읽으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죠. 이걸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말 안 듣는다. 이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지 알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신앙하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쭉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게 하겠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22절 이 내용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방언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불신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근데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이제 소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때 방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누가 들었느냐?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에게 소용되는 것이냐? 뭐 딱 부러지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이 그렇게 소용이 된다. 방언 사용되는 대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반면 22절 끝에 보시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할 필요 없다. 다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익을 누리니까. 그래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이 소용이 됐고 그리고 예언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소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보면 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낮아서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핏 보면 불신자한테 방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 막 처음으로 들어온 초신자들이 교회 들어와 갔더니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초신자들에게는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없다고요. 사실 이건 뭐 우리도 다 방언받기 전에 다 경험하는 것들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언 인사를 받고자 이렇게 순복음교회 가거나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찬양하다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나 혼자 한국말 방언이 다 방언하고 있고 나 혼자 한국말 방언할 때 이 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괜히 쭈뼛쭈뼛하게 되고 이게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열등하지 이런 생각하다 조금 지나면 저것들이 이상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초신자이거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언하는 걸 들으면 예언은 무엇이냐면 우리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기도 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데 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이 은혜를 받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되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래서 결국 방언과 예언의 또 중요한 차이점, 지금 네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초신자들에게 방언은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이 귀한 유익을 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바울이 설명하고 권면하면서 20절에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죠. 여기서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린다고요. 그것대로만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잘 보고 초신자이면 자꾸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초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자꾸 들려주는 그런 은사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이게 좋은 거니까 방언을 하라. 방언을 들으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초신자들에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설명하고 신앙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방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가려가면서 해야지 돼요. 꾸지람할 때도 마찬가지죠. 초신자가 교회 오면 많이 꾸지람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무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만 상할 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에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고로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크스가 너무 막 가난했었어요. 가난해서 친구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친구의 딸이 뭐 죽었나 그랬었어요. 근데 마크스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집안에 상이 났는데 거기다가 참 너희 집안에 상이 나서 안 됐다 편지를 쓰면서 하지만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 좀 붙여다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묻더라고요. 너 같으면 친구한테 돈 붙여주겠느냐. 누가 그거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집 식구가 죽었는데 친구라고 편지 와가지고 돈 좀 꿔달라 이러면 돈 꿔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껏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껏. 교회 안에 산 성도가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대입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가.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고 아무리 방언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유익한 것들로 유익한 방식대로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방언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은사를 풍성히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처럼 연륜이 있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나도 은혜가 풍성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도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마다 때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또 받은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잘 바라보고 배려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현재 어떤 것이 유익함이 될 것인지를 잘 도와주는 뿌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